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녀들 모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문영자 B군사님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 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시치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심령심령을 움직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어머님의 그 마음에도 큰 평안함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놀란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그리고 구제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예언하는 은사라고 그러죠. 초대교회에서 예언하는 이 은사는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고 또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많은 은사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는 그러한 빛이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람이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과 연관된 은사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이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는 아직 성경이 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죠.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중에 있고 또 앞으로도 기록이 계속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그들이 하나님 음성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이 일어나야만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예언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요, 어쩌면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이것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은사이고 또 특별히 그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은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 그게 예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우리 그이가 이번에 진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러면 꼭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예, 전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머릿속에 예언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전보는 곳에 가서 복채를 내고 미래에 대해서 듣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간다고도 말을 하지만은 사실 그 마음 뿌리에는요,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그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요, 이렇게 점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중이 여기는 일이 바로 점치는 일이었습니다. 미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과 또 점치는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 이 말씀은 신약시대 개념으로 말씀을 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점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한 생각 자체를 짓밟아서 죽여서 없애버리라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구약에서는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고 신약에서는 이 원리를 우리가 따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미래를 알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 정신 차리셔야 돼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 끌림은요, 마음속에서 자꾸 전보로 가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전보로 참 많이 가죠. 전보로 가고 싶은 그 끌림, 이 끌림은요, 미혹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요. 끊어버리고 관심 자체를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헤아려서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보려고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점을 보아서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게 다른 것입니다. 전보는 것은 우리가 끌려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면에서 없는 게 다른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언의 이런 예언은요, 미래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러한 예는 단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아가보, 이 아가보 선지자는요 두 번이나 예언을 한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난 이 흉년에 대한 예언이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아가보가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는요 특별히 성령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아가보가 했던 이 말을 이 예언을 보면요 이 예언은 초대교회사에 그렇게 큰 역할을 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아가보가 이 예언을 했는데요 이 예언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아무런 요동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정도 반응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 아가보의 예언을요 그냥 듣고 넘겨버립니다. 우리 같으면요 야 그럼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럼 올라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로마로 가고 싶으면 바로 로마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아마 이러한 반응을 좀 보이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좀 띄워주는 어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뭐 죄송합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의 예언에 대해서요 별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 아시죠? 그에게는 네 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들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그들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의 예언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강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예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형식의 예언을 했던 적이 있다면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예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자들은 예언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죄수의 신분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그때 배를 타기 전에 했던 예언입니다. 예언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판단이라고 해야 될지 죄수들을 치유하는 백부장에게 이런 말을 하죠. 이번 항해 사실 잘못하면 하물과 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해를 하지 말고 이번 겨울은 이 항해에서 지내고 내년 봄에 로마로 가는 것이 항해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언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오랜 배를 타고 항해를 했던 강에 여행을 하고 바다에 여행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그 경험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도 예언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언이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바울이 예언을 강조한 것은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방식의 예언이 아니고 다른 뜻이 있음을 다른 뜻의 예언임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많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언을 보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작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뭐가 있겠습니까? 오순절 성령, 또 스데반의 순교,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 또 사울이 거꾸러져서 사도가 되는,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당시 예언은요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또 성령께서 크게 사용을 하지 않은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앞날을 내다보는 그 은사만큼요 위험한 그런 은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 예언하는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요. 이런 큰 것을 받으면 쉽게 망가져버립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성숙하게 활용을 못하면요. 처음에는 성숙했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가면서 방향이 조금 틀어져버리면 그 사람은 점쟁이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크게 사용하시던 이 치료하는 은사를 가지고 많은 성도들의 병을 치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누가 바라봐도 참 아름답게 목회했던 그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뉴스를 통해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강단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요. 그 얼마나 좋은 은사였습니까마는 그 은사를 끝까지 성숙되게 잘 활용을 못합니다.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하는 은사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거든요. 예언을 받으러 왔는데 예언을 해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명성도 있고 그래서 예언을 하기는 한데 성령께서 침묵을 해버리시면은 그러면은 잠잠히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알아맞추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은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워놓고 전보는 곳으로 전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요. 기독교사를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공부를 하면은 어떤 그 공통점이 있냐면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을 한답시고 교회 바깥에서 이단 행세를 했던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흘러가는 이 물줄기 속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존경하는 신학자,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는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나 이 예언의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그런 적은 많지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잘 허락을 해주시지 않은 그런 제한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신구약 성경이 다 이렇게 완성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이 예언의 의미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다면요.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언제 결혼할까? 우리 애랑 결혼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언제 죽을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쯤 될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자신에게 이득되는 거 다 취해서 돈벌이 하는데 아마 사용 많이 할 겁니다. 추한 인간의 모습이요. 은사와 함께 드러나서 결국 망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요 잘 안 주세요. 이 예언하는 은사.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 은사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면 그 은사와 더불어 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런 은사라고 말을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한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은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또 말씀을 깨달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눈이 열려지죠.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앞에 일어날 일도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는 얼마나 무르익었는지, 말세는 어떤 모양으로 펼쳐질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거든요. 사탄이 선거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지 이런 부분들 성경을 통해서 깨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진 성도가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어떤 점친을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예언 이런 걸 사모하지 마시고 그걸 모르셔도 돼요. 권사님 조금 이따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그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고 믿고 그냥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의 눈이 열리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고 깨어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져서 말씀에 푹 빠져서 사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가보의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죠. 글라우디오 주후 41년부터 54년, 14년 동안 이분이 통치를 했는데 이 황제가 통치를 할 때 흉년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서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광야가 있는 높은 지대니까 물이 많지가 않죠. 흉년이 드니까요. 예루살렘이 더 심하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곳에 흉년이 더 심하게 들게 하셨을까요? 그곳은요, 이적을 행하는 사도들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모여있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말씀을 증거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을 통해서 또 그들의 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그 이적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그곳입니다. 특별한 장소죠.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로 일꾼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선교, 전 세계 선교 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도들이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선교 센터를 만들어 놓은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장소에 왜 흉년을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흉년이 생겼을 때에 안디옥 교회가 했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그 흉년을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세워진 이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했던 것은 부소였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소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각각 개인개인이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서 장로들에게, 즉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사도들에게 그 부조를 보내었습니다. 네, 다른 성경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또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보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을 주신 이유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 사건을 허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냐 하면요, 왜 그들이 이걸 보냈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 사역자를 보내어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동안에 전혀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거든요.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생명과 같은 그 물질을 각기 힘대로 모아가지고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조는요,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아, 너희가 유대인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곤궁할 때에 물질로 돕는 것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를 믿도록 이끌어주었던 믿음의 선배 분명히 있습니다.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도록 곁에서 인도해주면서 계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다면요, 그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다른 누구보다도 발을 뻗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랑을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센터에, 선교센터에 흉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베푸는 안디옥 이 교회를 비롯한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랑을 베풀므로 인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는요, 성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사도들인데 이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도록 더 겸손하도록 만드셨고, 사랑을 베푸는 교회는 더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요, 한쪽에는 겸손함과 또 한쪽에는 성숙을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이 흉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와 개인들을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허용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겸손함과 또 성숙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보낸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디에다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할 때에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구제하고 도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은요, 믿는 사람을, 믿는 자들끼리 돕는 일입니다. 믿는 형제를 돕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그 이웃에게 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요, 신약교회에서 일어났던 구제는요, 대부분이 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구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었죠. 교회 분란이 일어났던 사건. 그 구제는요, 교회 내에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구제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회 내에서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대상으로 구제를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제일 우선순위를 삼았던 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즉 대외적으로 제일 우선순위를 삼았던 것은 복음 전파였고, 그에 반해서 교회 안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은요, 사랑의 봉사였습니다.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세워나가라 그러셨죠. 우선순위가 이랬었습니다. 자, 바깥쪽으로는요, 복음 전파가 제일 우선순위였고,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구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섬겨나가면서 옆에 있는 성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 내 떡을 가지고 와서 나눠주라는 것이죠. 성찬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구제보다도 복음 증거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교회가 구제나 어떤 사회운동에 너무 앞장서가지고 깃발을 들고 나가는 것, 잘하는 것 같지만요,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바깥 세상을 향해서 깃발을 들고 힘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은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이것이 있고 난 그 다음 차선책이 전하는, 그 구제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요, 이렇게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구제보다도 복음 증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교회 밖의 그 구제보다는요, 교회 내의 구제가 더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알아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결정을 하고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믿지 아니하는 성도, 그 성도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에서는 옆에 계시는 성도에 대해서는요, 사랑에 봉사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성숙함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찬송가 504